다윗과 므비보셋 강해기록 제32기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석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신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뇨.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므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의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21장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오늘은 구약에서 한 어린 절뚝발이가 왕의 상에 앉아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기로 합시다.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매우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기생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강도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세리나 나쁜 바리새인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조금 색다른 것, 즉 한 절뚝발이가 구원받은 일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리의 친구 이야기를 말할 때 항상 다윗과 요나단을 언급합니다. 어떤 문학자들도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언급합니다. 오늘 내가 교통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떻게 감사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절뚝발이 므비보셋.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여기에서 므비보셋의 조부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의 큰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므비보셋의 유모는 그의 조부와 아버지가 다 죽었으니 남은 한 아들까지 다윗의 보복을 당할까봐 급히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는 분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므비보셋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조부는 다윗의 대적이었으니까 다윗은 분명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나는 다윗과 좋은 관계가 없었으니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므비보셋은 취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에 대해 다 똑같습니다. 므비보셋을 후대한 다윗.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날 하나님도 아담 이후로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 가지 크게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기억하시게 하고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에게는 다윗 앞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알았을 뿐 므비보셋은 선한 행실이 많아서 다윗의 호감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윗 앞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알았을 뿐 므비보셋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선한 행실이 많아서 다윗의 호감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윗 앞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므비보셋이 은혜 받은 것은 스스로 든 것이 아니라 제3자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좋은 행실을 가져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연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고를 얻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요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에는 전공 과목 외에 교양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서는 교양 과목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한 구절은 한 군데도 찾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더불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주신 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은 히브리 말로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바로 로드발입니다. 로드발은 영원히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목마름을 그치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로드발은 당신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장래에 대해 아름답고 안식할 꿈을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수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지나가는 환경은 다만 당신을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여 당신이 바라던 것은 다만 꿈뿐이요 공중 누각이요 불모지인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만족이 없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밖의 생활은 영원히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떠난 므비보셋은 불모지에 거했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도 불모지에 거합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이 불모지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로마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같이 나쁘고 타락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영영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은 그의 조부가 다윗의 원수였으므로 다윗을 찾아갈 담력이 없었고 자신의 두 발이 다 절뚝발이었기 때문에 찾아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찾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그의 조부가 다윗의 원수였으므로 감히 왕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두 발이 절뚝발이었으므로 왕을 만나러 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아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을 봅시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누구도 능히 하늘에 올라가 주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달라고 간구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 구절에서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므비보셋은 어떤 노력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데려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오, 여기에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므비보셋이여. 다윗은 므비보셋을 만났을 때 므비보셋아 너 왔느냐?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여. 또는 내가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이여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다윗은 어떤 음성으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 한마디 속에는 아버지 마음의 어땀을 나타내는 뛰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므비보셋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시지 않고 당신을 필요로 하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말을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오직 듣는 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어있음을 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러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동산지기가 아니다. 내가 시체를 옮겨가지 않았다. 여자인 내가 어떻게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만 마리아야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친숙한 음성을 듣고 즉시 라보니어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의 이름만 부를 때에는 그 말 속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의 손자를 보고 므비보셋이여 라고 부른 것은 그에게 복수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므비오봇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만나러 갈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만나 므비오봇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그에 대한 악의가 없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너무 심했으므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왕의 자손이었던 내가 자신을 낮추고 노예가 된다면 아마 다윗의 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스스로 노예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므비오봇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오 형제자매들이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19세기 때 미국의 기독교를 반대한 유명한 문학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신문의 주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디의 전도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자 미국의 많은 신문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을 실었습니다. 체프만은 어느 날 한 도시에서 그와 같은 호텔의 옆방에 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체프만은 과거에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여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디의 전도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8세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탕자였습니다. 12세 살 때 저는 집에 갇혀있기 싫어 여러 해 동안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중병에 걸려 돈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별 방책이 없어 면목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게 잘 대해주셨지만 저는 집에 돌아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드셔서 백발인데다가 병든 몸으로 매일 억지로 일하러 나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번 돈으로 빵을 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버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식구 셋이 요기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피땀과 바꾼 빵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내 몸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집에 빵이 한 조각밖에 없고 재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내 몫은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얘야, 난 일생 동안 돈 벌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밖에서 방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내게 남겨주기 위해 돈을 벌 마음이 있다. 장차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꼭 집을 나가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피땀과 바꿔온 빵 먹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나에게 예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바란다. 이제 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더라도 하늘에 가서라도 너를 만날 수 있기 바란다 라고 하시며 나를 전송하러 나오셨습니다. 반마일쯤 갈 때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1마일가량 갔을 때까지도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무 피곤하여 더 이상 걸으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비로소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떼지 못하여 몸을 돌이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 속에서 50센트를 꺼내어 내게 주시며 이것을 내게 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50센트가 어떤 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내 생애에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던 그때 기온은 내리는 비로 차가웠지만 내 마음속은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나는 입속으로 아버지는 날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는 탕자가 되지 않고 제일 먼저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 제일 먼저 아버지께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나라는 사람을 변쾌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빈곤할 때 비로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안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씨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탕자에 대해 말해왔지만 오늘 나는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을 듣고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안 지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11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회하고 그분의 기쁨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을 해서 그분의 마음을 만회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마땅히 당신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연고로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와 집과의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달려가. 아, 아버지의 이 마음은 죄의 거리를 단축시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입을 맞출 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을 맞출 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마음으로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아래로 오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괴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 조건이나 명령은 없고 다만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은 말이 없고 다만 내가 내게 주리라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회개.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회개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말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의 순서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에게 기본적인 의나 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좋게 대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당신은 추위를 느끼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좀 느낄 때 다시 와서 불을 쬐시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본래 다윗을 무서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은총을 받은 후 자신을 알게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로마서 2장 4절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히 회개하게 됩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올 때 다시 볼모지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의 단맛을 보고는 곧 절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모를 때에도 이미 그를 사랑했고 다윗의 사랑을 알 때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의 생각과 관념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는 죄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원하셨습니다. 상 아래 있는 두 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옳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든 것이지 행위로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므비보셋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내 행위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생활은 오르락내리락하며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아래 구절을 읽기로 합시다.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시작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 같이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되었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조건과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므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었지만 두 발은 여전히 절뚝이었습니다. 한쪽 발만 절뚝이라면 그래도 뛸 수 있지만 두 발이 다 절뚝이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불편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흉했습니다. 므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은 것이 사실이고 두 발이 다 절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은 결코 그 절뚝이 발을 첫날만 상에 앉게 하고 며칠이 지난 후 두 발이 여전히 절뚝이인 것으로 인하여 그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발이 다 절뚝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발은 상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만 상 위에서 먹으면 됩니다. 당신은 왜 상 아래에 있는 두 발을 상 위에 놓으려고 합니까? 당신은 다만 상 위만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준 것이 얼마나 좋고 풍성하고 달콤한지 다만 먹는 것만을 주의하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돌아서서 자신을 볼 때마다 평강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눈은 밖을 보기 위한 것이지 속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 주를 바라본다면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돌아서서 자신을 본다면 므비보셋과 같이 두 발은 여전히 절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온 자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죽기 이전에 어떠한 느낌을 가졌는지 압니까? 그는 온 세상의 주의 씨가 내 속에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절뚝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풍성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에 대하여 몇 년이 지난 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다윗은 그의 아들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일이 사실인가는 19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난이 평정된 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도 그곳으로 왕을 영접하러 내려갔습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므비보셋은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발을 맵신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까? 이것은 과부의 마음입니다. 므비보셋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 남이 나를 해치지 않을지라도 나의 즐거움은 이미 이르었다.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가 계시지 않는데 어찌 단장할 마음이 있으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자격 없는 자임을 압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에서 과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받은 것은 무덤일 뿐이므로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나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므비보셋의 마음은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므로 아무것에도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 깊은 어떤 성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만일 예수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지옥도 천국이고 만일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도 천국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생각한 것은 다 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주 예수 자신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주님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천국에 계시면 천국이 사랑스러운 것이고 주님이 만일 지옥에 계신다면 지옥도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황무지입니다. 이 세상의 미술과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 예수를 멸시하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당신의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집이나 옷이나 음식은 다 같을지라도 만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는 늘 나의 집 복주에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복주라는 그 지방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 한 마음으로 환난과 빈곤을 당하며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온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복주에 없다면 나는 그곳을 쉬 잊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고 쾌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는 바로 과부의 태도입니다. 므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여기에서 므비보셋은 떡과 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속임당한 사실만 조금 언급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족하다.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깊은 사랑일수록 더욱 비밀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를 진정 사랑한다면 남들이 그를 반대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청결함을 지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를 만날 때, 주여,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에 대해 도리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당신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했음을 통회합니다. 그때에는 참으로 주님께 세상을 천만 개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자신이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해 말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만 이러했습니다. 나의 왕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족하다.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윗의 상에 앉아 있던 것으로 이미 족하다. 내게 무슨 불평이나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왕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으로 나는 족하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므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나는 므비보셋의 답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나의 득실을 계산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나의 주께서 얻은 바가 되었다면 내게 잃은 것이 있을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당신이 평안한가 평안치 않은가에 있을 뿐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없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욥은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한 성도는 죽임을 당하기 전날 밤에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오셔서 이 일을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내일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당신께 가겠습니다. 천국이여, 오너라. 지옥이여, 오너라. 이 사람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 심정은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고통스러운 대우를 하실지라도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당신이 주신 대우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괴로움을 받더라도 달콤합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 대해 내린 처벌은 물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므비보셋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의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득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득실만을 구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득실만이 득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득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마땅히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능력이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이 양보하시지 마시고 제가 양보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양보해야 할 쪽은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한 번 내 마음을 얻은 그분은 영원히 내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계산합니까? 아니면 그분을 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우리 모든 것을 그분의 소유로 여기고 그분의 득실만을 생각하고 주님이 얻은 바 된 것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보호함.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아끼고, 이것이 이 절뚝발이의 결말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여 3년이나 내린 기근이 있었을 때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의 요구로 사울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일곱을 내어주어야 한다면 첫째로 내어주어야 할 사람이 므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아끼고 다른 자손 일곱 사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므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살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부당히 대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부당히 대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끝까지 므비보셋을 보호할 수 있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내 손,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데 그 누가 우리를 이러한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빼앗을 수 없지만 우리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걸을 때 아이에게 위험이 다가오거나 아이의 손이 그를 벗어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아이의 손을 놓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굳게 붙잡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흑인 여인이 구원받은 후 즐거워하며 한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반신반의하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당신이 그렇게 찬송하는데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손도 크지만 구멍도 큽니다. 그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코 구멍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한 작은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생명의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침륜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히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족함을 채울 길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께 할렐루야! 나는 한번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다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